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신앙의 인격을 성숙하게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 성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또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잘 계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나침판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마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경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언뜻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론적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발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약자를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자 생존이니까,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이니까 더욱더 차별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회와는 다르죠. 그래서 교회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고보서 신을 기록했던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안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의외이지요. 오늘 본문 중에 2절, 3절이 그 중에 하나의 신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예배당에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벌써 좀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 좀 가졌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아, 저 사람 좀 배운 사람답다. 아, 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겁니다. 주시하는 거죠. 주시하고 있다가 아, 여기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바듬직하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온 사람 중에 이렇게 보니까 딱 봐도 아, 좀 없어 보이는 거죠. 저 사람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좀 비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저기 저 구석 뒤에 뭐 거기에 알아서 이렇게 서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앉고 나면, 그 당시 의자가 돌로 만든 의자거든요. 다 앉고 나면 앉은 사람 그 발치에 거기 뭐 어디 앉든지 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지가 않으시죠? 들어도 믿기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또 믿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런 일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심해도 너무 심했죠. 이런 것을 보고 대놓고 차별했다는 거거든요. 대놓고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놓고란 눈치를 보지도 않고 거리낌이 없이 함부로 하는 것, 이게 대놓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눈치도 안 보고 함부로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까요? 그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가졌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보다가 큰 코 다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 아하 모먼트가 왔어요. 그게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디? 감히? 뭐 이런 말을 항상 앞에 붙였어요. 이방인을 볼 때마다. 어디 이방인이 유대인 앞에서? 어디 감히 이방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방인이? 뭐 항상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받고 은사가 임하고 그 세례를 베풀어서 이방인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베드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어느 한 민족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목회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순간 그 결과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를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아하 모먼트가 온 적이 있어요. 그도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에 사무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아들들을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첫째부터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아, 외모가 훌륭하고, 그래서 아, 이 첫째가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아주 외모를 보니까 훌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지만 참 뭐 보기에 참 훌륭했습니다. 그런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지? 다 괜찮은데? 이리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니까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 그래봐라. 다윗이 있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성별하신 것이죠.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사무엘이 영적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 그래 내가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그 불의 그대로 보응을 한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내가 악한 일을 한 만큼 돌려받게 돼 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예를 뒤에 딱 붙여놨습니다. 뭘 붙여놨습니까? 골로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 그렇게 사람을 자꾸 차별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두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했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악하다.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날 혹시 사람을 차별했는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별일 아닐 것이다 라고 사소하게 얘기한 것이 혹시 오늘 기도 중에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신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차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상대방은 몰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지만은 내가 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안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거셨으면 적어도 저는 믿음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있냐, 저거 있냐, 이거는 준비됐냐, 뭐 이거는 갖췄냐,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거 다 준비됐으면 내가 믿음 주겠다 그랬으면 저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이런 조건 이런 거 딱 걸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런 조건 걸어도 믿음을 좀 받았을까라고 하는 분 있으면 손은 한번 들었다가 내려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테스 형님이 등장하십니다. 소크라테스가 딱 등장해서 당신 자신을 좀 바로하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조건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져와야지 믿음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 구원을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구원을, 사회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만이 교회에 올 수 있어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택하사,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갖추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을 하나도 달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셔서 행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가난해서 세상 나가면 차별을 하니까요. 세상 나가면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영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부유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가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약속받고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목사인 제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부터 명심하겠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있고 없고를 이렇게 보면서 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금방 아시죠? 그건 진짜 빨리 아시더라고요. 그죠? 아, 예. 목사님이 사람 가리는구나. 저부터 명심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사람을 차별하고 목회를 하면 목사인 제가 설교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뭐라 그러시겠어요? 선한 목자라 그러시겠어요? 싹꾼이라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뭐라 그러시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명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지극히 작은 자 주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손님은 나그네를 말해요. 나그네, 이방인, 객,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소외된 약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대접하는 거 잊지 마라. 무관심하지 말고 소홀하게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25장 3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다. 이런 사람이야 복받을 자다.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부터 시작하여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잘 섬겨서 세만한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된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믿음 계승 다섯 번째 차별하여 대하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불의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더욱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문한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항정직으로 피택된 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섬김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립 140주년에는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